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과 음악은 요즘 세상에서 잘 듣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 리듬이나 곡조나 이런 것들이 요란스럽고 참 복잡하고 혼탁한데 이 안식일 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감동적인 찬양을 듣는 것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중국에 출장을 좀 갔었습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한증막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그 현지 안내인이 39.5도라고 그래요. 근데 차 타고 나서 이제 다시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는 40도가 넘는데요. 왜 39.5도인가 하면은 40도가 넘으면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항상 아무리 더워도 39.5도라고 그래요. 근데 워낙 더워서 그런지 냉방시설은 철저하게 잘 돼 있어요. 그 버스를 타는데 얼마나 버스가 차갑고 추운지 또 회의하는 장소도 별로 그렇게 큰 부자 나라도 아닌데 얼마나 차갑게 하는지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목하고 코에 약간 이상이 왔어요. 뭐 드러누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조금 불편한 음성이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청년들이 들고 있던 종이 쪽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 한마디가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예언전도를 하고, 이 제수이트 뭐 이런 여러 교황권에 대해서 가끔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걱정이 됐나 봐요. 저렇게 그냥 제수이트에 대해서 자꾸 말하다가 테러 당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제수이트 테러가 있을 때 목사님을 자기들이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 갔다가 위험하면 일로 빨리 뛰어와야 될 것 같아요. 베풀어주신 관심과 또 사랑에 감사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재미있게 들어온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흔히 듣던 이야기 속에는 이 겉으로 나타난 감동과 교훈 외에 대단히 값지고 귀한 가르침들이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많은 거리를 또 긴 거리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뭐 그 당시 교통수단이 주로 걸어 다니거나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남쪽에 있고 이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무대가 갈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실 때면 아주 긴 거리를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큰 절기를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하면은 이제 무교절, 유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이 되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장막절, 이세 개의 큰 절기는 다한 군데 모여서 같이 기념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많은 행렬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코스가 갈릴리에서 내려오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 그 행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라는 사람이 그 행렬 속에 같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한꺼번에 한 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동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위치는 요단강에서 한 수킬로, 한 3, 4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교통이 아주 발달되어 있던 교통의 중심지였고,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고, 또 로마의 관원들과 군인들이 이 여리고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의 징수, 세금을 걷어내는 일이 아주 활발해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 세리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 일반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상당한 부자들이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세리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과도한 세금을 마땅히 거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또 일부는 로마에 바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미움을 많이 받고 또 천대받고 또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일반 세리를 넘어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멸시를 받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아주 경멸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나 혹은 자신의 그 주관적 판단 혹은 어떤 그 보편화된 상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마 그럴 것이다 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좀처럼 생각을 잘 바꾸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가들 하면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또 부정한 돈을 만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편견이 있어요. 성직자들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뉴스 매체에서는 안 좋은 것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별로 좋지 않은 인식들이 편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매춘부들, 동성애 하는 사람들,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편견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가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심지어는 매춘부들이나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나 폭력배들 중에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통념과는 전혀 다른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극심한 편견이나 또 종종 뭐 감출 수 없는 그 외모에 풍기는 세속적이고 교만한 모습, 그 이면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쉽게 감동을 받는 여린 마음이 있었고 또 단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보다 좀 더 선하게 바르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한쪽 구석에 움직임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존경받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그 굳어져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위선 이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존경받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한 책망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반면에 천대받는 세리나 창기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불가피한 환경 때문에 그런 위치에 처해 있긴 했지만 그들 중에 아주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내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의 죄인 집단으로 보지 않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고 그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자기들 같이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잘 어울리질 않고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자꾸 섞여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낮게 평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당시 그 멸시받는 계층에 속해 있던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신 분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세리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라는 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그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네 동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그저 한번 얼굴을 멀찌감치나마 혹은 가능하면 가까이서 한번 보는 것으로 그 소원을 한 것이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날이 왔을 때 그 하루 자기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시간과 이제 코스를 확인한 다음에 드디어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절망하게 됩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키가 작은 것입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하나 정도 이렇게 머리 하나 정도 크면 이렇게 약간 발만 들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뭐 자기보다 다 더 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꽉 차 있으니까 이 삭개오는 아주 절망하게 됩니다. 일단 키가 작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미리 자리를 잡은 그 군중들이 얼마나 빽빽한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람이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궁지에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할 생각을 하면 길이 언제나 보이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그 장애물이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을 하고 예수를 볼 것인가 하고 이제 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이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그 코스의 한쪽에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근처에 가면은 그런 뽕나무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한국의 뽕나무는 뭐 이렇게 작고 그게 뭐 올라갈 정도는 아닌데 그 여리고 근처 뽕나무는 꽤 크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뽕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밑을 지나가는 행렬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위나 체면이나 뭐 수치심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일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뭐 지위나 체면이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라면 상당 기간 동안 세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야 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바지 입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고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치렁치렁하고 그러고 다니던 그런 옷이고 게다가 자기가 세리장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다 압니다.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삭개오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그 옷을 입고 그 적은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는 항상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 장애물은 대개 이 삭개오처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의 형편입니다. 개인의 사정. 그것 때문에 얼른 진리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인내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예수, 진리, 그분을 만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끼어드는 이 장애물을 과감하게 극복하지 않으면 이 삭개오처럼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 일념으로 과감하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는 일은 항상 미래의 숙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형편으로 보면 몸이 너무 아파서 거동을 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한 이 가족관계 때문에 어떤 큰 고민에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채나 금전 문제 때문에 또 혹은 직장 문제 때문에 선뜻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삭개오 같은 정신으로 그런 각오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할 때에 틀림없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개인의 사정보다 때로는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때로는 조롱하는 사람들, 때로는 술 친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뜻 길을 들어서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찾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그 전략과 그 집요한 노력은 우리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순복음교회 다니는 아주 신실한 남자분이 늘 마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진지하게 신앙을 하다가 마침내 재림교회의 말씀을, 신앙을, 성경을 펴고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보다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마침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 같이 순복음교회 다니던 그 아내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이제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빨래도 안 해줘요. 근데 이 남자분은 얼마나 사람이 성실한 분인지 그런 집에서 자기가 차려 먹고 자기가 빨래하고 여러 달을 살았는데 이 아내의 마음이 요지부동이에요. 3년이 되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3년. 도무지 더 이상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형편이고 이제 그 아내는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만나는 일에, 진리를 찾고 만나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이 삭개오의 정신을 가지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도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불가피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열두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예수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행의 본이 되지 못하는 교인들, 때로는 초신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과 약간 친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주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초신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험담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행렬 속에서 예수님 주변 가까이 먼저 자리를 잡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일에 거추장스러웠던 장애물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사정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도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의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적어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것, 불평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털어내야 또 속이 좀 시원하고 병이 안 걸립니다. 일단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여러 차례 말씀 전하면서 여러 번 했던 말씀이에요. 이 불평과 불만은 문둥병 같은 것입니다. 전염성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야기는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저 뒤에다가 함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불평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써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교인들 상호간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교통하고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모든 개인적인 혹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장애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셔서 넘어지지 마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제사장과 랍비들의 불평하는 소리, 군중들의 환호하는 소리, 이것들이 아주 그 지역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귀에는 그런 요란한 소리는 별로 크게 들리지 않았고 삭개오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가 모든 다른 소리를 압도하고 우리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시던 길을 뽕나무 밑을 지나도록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뭐 꼭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뽕나무 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중심을 잡아서 이동하셨습니다. 아, 삭개오는 이제 점점 긴장이 되어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이 점점 자기 시야에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게 되자 목을 더 길게 늘여 빼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서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지점 밑에 딱 발걸음을 멈추고 서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니까 같이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머리 윗부분하고 이 옆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없을까? 좀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놀라서 기절할 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알아보시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그분의 얼굴을 그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여주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이 삭개오가 잠시 정신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쳐다봤을 것입니다. 지금 그 행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그를 불러서 내려오게 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심오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를,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포기되지 않는다면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진리를 찾는 자들은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할 때 삭개오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기 처음 보는 분인데 자기 이름을 불러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과 함께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개인적으로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나의 것이라가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록 멸시하고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심령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이 목자는 각각을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겸비한 심령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 옆에서 당당하게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멸시하는 시선으로 삭개오를 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뭘 잘 모르시는구나.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 집에를 가시느냐 하고 의아한 눈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신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야, 참 부럽네. 예수가 그 집에를 가다니. 뭐 이런저런 복잡한 시선을 받으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 옆에서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정말 놀람과 기쁨으로 그 표현을 얼굴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9장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역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삭개오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고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너무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항상 우리의 가치를 여기에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아주 기분이 좋고 든든하고 힘이 났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와 예수님께서 그 가고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같이 따라갔을 것이고 이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지금 이제 공개된 이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집안을 어떻게 해놓고 사나 하고 따라 들어가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예수님의 생애를 상세하게 그려놓은 책에 보면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지 말라. 그런 설교를 이미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었고 그래서 그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거만하고 욕심이 많은 세리장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좀 더 새롭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553페이지 보면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그의 그러한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에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인간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바른 양심으로 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청산하고 좀 더 잘해보려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베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변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저게 저렇게 나눠주고 얼마를 더 뺏으려고 저럴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의 그 심정을 마음의 동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인간적인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탄했겠습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할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항상 좋은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동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힘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동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 동기가 좋든 나쁜지 간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언행을 좋은 동기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삭개오는 드디어 속마음을 완전히 다 털어내놓은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 4배를 갚는 것은 그 당시 모세법에 통용되던 하나의 법칙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이 뒤따른 것입니다. 말로만 후회하고 마음속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회개와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의 표시입니다. 시대 소망 555페이지, 556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죄된 습관과 죄된 생각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그대로 외투를 입혀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적어도 그러한 마음의 동기와 그런 행동을 버리고 고치는 시작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회개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자, 이렇게 이제 삭개오가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육적인 혈통적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시점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 전에 조금씩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확고하게 결심을 표시했습니다. 아직 삭개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직 4배로 갚는 일이나 절반을 쪼개서 나누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뭐 행동을 잘하고 다 뭔가 온전하게 갖추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에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전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마침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나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 속에 양심의 동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는 구원을 잃었지만 누가복음 19장의 이 부자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봐가지고는 그의 속마음이나 그의 운명을 아무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겉으로는 뭐 대단히 의롭게 보여도 중심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아주 죄인처럼 보이지만 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36고등학교 여기숙사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도난사고가 일어났어요.
새로 들어온 학생이 뭐 옷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 즉시 사감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방에서 나오라고 하고 이제 기도실에 다 예배실에 모아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앞에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도방장은 그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관리하는 하나의 책임자입니다. 학생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그 도방장이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된다. 참여하자.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물건이 그 도방장의 서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고 보여진 것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정신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의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현재의 생활보다 더 바르게, 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선행을 실천하고 실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변에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이 있으면 돕는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현장에서 볼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와 금요일 저녁 예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에 올 수만 있으면 성실하게 참석하심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심에 장애물이 있으면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을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만날 때 감동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기의 가진 것들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이나 습관을 과감하게 고치고 나갔습니다. 우리 생활 습관 중에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으면 삭개오처럼 단단히 결심하시고 과감하게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마침내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구원을 전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정신을 가지십시다. 삭개오의 과감한 결단과 생활을 본받고 마침내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